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의 책임입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어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신청서를 공식 제출한 가운데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 순간이 역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신청을 따뜻하게 환영한다며 당신들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동맹국들은 나토 확대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는 함께 서야 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이번 일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역사적 순간이라는 데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일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와 사울리 미니터스 핀란드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만날 예정입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핀란드 스웨덴 정상들과 나토 가입 문제와 유럽의 안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와 기타 잔혹 행위들에 대한 증거를 포착, 분석하고 공개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시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갈등 관측소로 명명한 이 프로그램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선택한 잔혹한 전쟁 기간 동안 러시아군의 행동에 대한 자료와 문서와 검증, 공개된 증거의 전파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갈등 관측소는 또 위성사진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된 정보 등 공개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를 분석, 보존하고 국제법 기준에 맞춰 현재와 미래의 책임 규명을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저지른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 현장 조사단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어제 성명을 내고 수사관, 법의학 전문가, 지원 인력 등 42명으로 구성된 현장 조사단은 우크라이나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조사단은 우크라이나 당국과 협력해 ICC에서의 다룰 범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칸 검사장은 단일 분야에 투입되는 인력으로는 이번 조사단이 2002년 ICC 설립 이후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단은 현장에서의 증언 등을 수집하고 법의학적 디지털 증거가 적절하게 수집되고 기록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프랑스와 네덜란드 기타 국가 출신 전문가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정부가 희생자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고 탄도 분석과 법의학적 증거를 보존하는 의무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북한 같은 나라에서의 대규모 코로나 확산은 새로운 변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대응 담당국장은 어제 스위스 지네바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이언 국장은 당연하게도 특정 국가들이 현존하고 있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점이 우려스럽다며 WHO는 바이러스 전염을 저지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언제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도 이날 북한이 지난 4월 말부터 현재까지 140만 명이 넘는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북한 내 코로나 확산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에 따르면 17일 오후 6시까지 하루 동안 전국적으로 23만여 명의 발열 환자가 발생하고 6명이 사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지난 14일 발생한 뉴욕 북부 버팔로의 총기 난사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들의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종적 증오가 원인으로 밝혀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백인 우월주의는 독이며 최종 발언권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번 사건을 국내 테러로 규정하고 증오를 위해 가한 폭력이자 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본질적으로 열등하다고 규정하는 권력을 향한 악랄한 갈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공격은 증오에 가득 찬 소수의 견해를 대변한다며 미국의 강점은 다양성이며 혐오적인 소수에 의해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권력과 정치적 이익을 위해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8일 수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실효적인 확장 억제력 강화 방안이 핵심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 속에서도 핵실험 의지를 꺾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에 발의된 북한 인권법 연장 법안에 코로나 관련 대북 지원에 대한 의회 내 기조가 처음으로 명기됐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 함경 북부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4도, 낮 최고 18도에서 28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0.5에서 1.5m, 서해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실효적인 확장 억제력 강화 방안이 핵심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오후 약 90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회담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청와대 시대가 마감되면서 새로 생긴 용산 대통령실에 공식 외빈이 찾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대통령실에서 미한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인수위 시기부터 미국 측과 실시간 협의했기 때문에 한두 가지 사안 빼고 공동선언문이라든지 양쪽이 이행할 내용이 완성 단계라며 구체적인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오는 20일 오후 늦게 2박 3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이틀째인 21일 동작동 현충원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국립중앙박물관 공식 만찬을 하는 일정을 소화한다고 김 차장은 전했습니다.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 환담, 확대 정상회담 순으로 90분간 진행됩니다. 이후 잠시 휴식 시간과 공동 기자회견까지 포함하면 총 3시간 일정이라고 김 차장은 설명했습니다. 김 차장은 단독회담에서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미한 간 확실하고도 실효적인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액션 플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DMZ 방문 여부에 대해선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가본 적이 있다며 다른 장소, 다른 개념의 안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주말까지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대륙 간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정상회담 2박 3일 기간 북한에 크고 작은 도발이 발생할 경우 그 성격에 따라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미한 정상이 즉시 미한 연합 방위 태세 지휘 통제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 B를 마련해 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양국 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간 이어진 군사 동맹과 미한 자유무역 협정을 통한 경제 동맹에 이어 이번엔 기술 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출범선언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한다고 김 차장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21일 정상회담에서 IPEF 출범에 적극적 지지와 함께 참여 의사를 밝히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처음 공개한 IPEF는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새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협력 구상체입니다. IPEF는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반중연대 성격을 띠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 차장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다른 나라를 초대해가면서 IPEF에서 국익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약품의 대북 지원과 관련해선 북한이 한국의 보건 협력에 응하겠다는 대답이 없고 미국도 북한의 뜻을 타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한이 북한의 의료와 보건 문제를 논의할 수는 있지만 북한의 반응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 속에서도 핵실험 의지를 꺾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제사회에 백신 지원을 거절하고 무기를 계속 개발하면서 인도적 상황을 악화시키는 건 비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핵실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e have never seen the DPRK regime prioritize the humanitarian concerns.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핵실험을 보류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 정권이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불안정한 프로그램보다 자국민의 인도적 우려를 우선시한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따라서 그런 보류 기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무부와 백악관 등 미국 정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북한의 도발 계획을 사전에 노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굴착 활동을 벌이는 등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매우 필요해 보이는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북한이 계속 거부하는 건 또 다른 모순이자 심지어 비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필요를 완화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s another great irony, or perhaps it's even a tragedy, in that even as the DPRK continues to refuse.
이어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부담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는 측근을 돌보기 위해 계속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백신 지원 요청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안타깝게도 북한은 지금까지 코백스의 모든 백신 기부를 거부했다고 답했습니다.
Unfortunately, to date, the DPRK has refused all vaccine donations from COVAX.
이어 안타까운 이유는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과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깊이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백신 제공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의료적 구호를 포함한 인도적 지원을 보고 싶다며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 필요할 경우 억제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다른 형태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미국과 국제구호단체, 보건기구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고 장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가 기증한 화이자 백신의 분배를 결정하는 건 코백스라며 코백스가 북한에 백신을 할당한다면 우리는 다른 나라나 아프리카 연합에 그렇게 한 것처럼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COVAX that determines allocations for the Pfizer vaccines we have donated.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백신 제공분을 일관되게 거부한 건 북한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현재 북한과 백신을 공유할 양자적 계획은 없다면서도 우리는 북한 내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중요한 인도적 지원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노력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과 관련해 동맹인 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안타깝게도 그런 조치 중 많은 것들을 진전시키지 못하게 한 건 북한 지도부였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열자들이 연일 수십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력한 내부 통제로 민심 동요를 막고 김 위원장의 영도력을 부각해 현 상황을 주민들의 충성심을 높이는 데 활용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고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초기 위기 대응이 미숙했다고 질책하며 간부들에 대한 강한 문책을 예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건국일의 첫 방역 실현의 초기부터 국가의 위기 대응 능력의 미숙성, 국가 지도 간부들의 비적극적인 태도와 회의성, 비활동성이 사업의 허점과 공간을 그대로 노출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개최를 예고한 당 전원회의 등을 계기로 관련 간부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선 현재 신종 코로나 확산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인식과 관리에 대한 자신감도 피력했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오늘과 같은 호전 추이가 지속되고 방역 형세가 변하는 데 따라 국가 방역 정책을 부단히 기동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전반적 방역 전선에서 계속 승세를 틀어지고 나갈 때 대한 문제를 토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현재 방역 정책의 정당성과 효율성, 과학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12일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처음 인정한 당 정치국 회의에서와 달리 이번엔 모두 마스크를 벗은 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통보에 따르면 17일 오후 6시까지 하루 동안 전국적으로 23만여 명의 발열 환자가 발생하고 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발생한 누적 발열 환자는 모두 172만여 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62명입니다. 북한의 발표대로라면 발열 환자는 지난 15일 39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데 이어 16일 27만여 명, 17일 23만여 명으로 대규모 환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단 감소 추세로 전환된 셈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외부 출입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봉쇄 중심의 방역 대책으론 전파력이 센 신종 코로나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감소세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게 의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한국의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는 치료제 공급, 백신 접종, 의료체계 정비 등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주민 이동 통제를 풀면 확산세가 다시 거세질 것이라며 북한의 현 방역 대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제주의가 강한 국가에서 밖에 적용이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정책이 시행되는 동안은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북한의 낙후한 의료 시스템으로 북한이 발표하고 있는 발열자와 사망자 수치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 정치국 상임위 회의를 통해 상황 호전을 주장하고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보인 것은 민심 동요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봉쇄 중심의 방역 정책에 따른 주민들의 희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봉쇄형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진정은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단순히 한국식으로 계산을 해도 사망자는 최소 수천 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북한 일반 주민들의 희생이나 여러 가지 혼돈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김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 방역 초기 대응이 미숙했다고 연일 강하게 비판함으로써 현재 방역 비상 상황을 내부 통제를 통한 지배력 강화에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당 정치국 회의에 이어 두 차례의 당 정치국 협의회, 당 상무위원회 등 회의체를 연일 가동하는 한편 평양시내 약국 등 의료 현장 방문을 통해 방역 대책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확산의 계기가 된 것은 지난달 이어진 대규모 정치 행사 때문인데도 김 위원장은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월 행사가 당점이 뭐냐? 수용상하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최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초래한 건데 그거는 이제 수령의 모호리성 이런 부분하고 이제 연관을 시켜서 책임을 이제처럼 시스템에 다 돌리는 이런 모순운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확산이 된 이러한 상황임에도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김정은이 혼자서 위기를 지금 타개하는 거로 그림을 그려가고 전체 인민은 지금 찬행을 하는 우상화 여기다 이제 중점을 두고 이게 가장 모순적인 측면이죠.
북한은 김 위원장 집권 10년, 김일성 주석의 110회 생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이 겹친 지난달에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역대 최대 인원을 동원해 평양에서 중앙보고대회와 군중시위, 열병식 등을 잇따라 개최했습니다. 더욱이 김 위원장이 4월 25일 열병식 이후 닷새 뒤인 4월 30일 열병식 바닥대열에 동원됐던 청년들을 모두 불러모아 기념사진을 찍자고 지시했고 노동절인 지난 1일 지방에 나가 있던 청년들을 긴급수송하면서 결국 수만 명이 한자리에 모여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열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위험이 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내 코로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봉쇄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방역 지원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17일 북한에서 새로운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 think WHO has repeatedly said that where you have unchecked transmission, there's always a higher risk of new variants emerging. And part of that strategy of suppressing infection and vaccine.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 대응 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 내 코로나 발병과 관련한 질문에 세계 보건 기구는 전염을 잡지 못하는 곳에서는 항상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위험이 더욱 높다는 점을 거듭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등 국가들이 현재 이용 가능한 수단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확실히 걱정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야수스 WHO 사무총장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4월 말부터 현재까지 140만 명이 넘는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며 북한 내 코로나 확산 위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as announced through their state media their first outbreak of COVID-19. With more than 1.4 million suspected cases since late April. WHO is deeply concerned at the risk of further spread of COVID-19 in the country, particularly because the population is unvaccinated. And many have underlying conditions putting them at risk.
특히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과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이어 세계보건기구는 북한 당국에 신종 코로나 발병 현황과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청하고 기술적, 물자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지원에는 코로나 검사 키트와 필수적인 의약품, 신종 코로나 백신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연일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방역 지원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확산되고 있는 전염병을 통제하려면 북한은 자력갱생이 아닌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y should accept foreign aid to help them. You know, i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saying, you know, several times now that they're willing to provide, you know, not just vaccinations, but the
뱁슨 전 고문은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 북한의 코로나 백신뿐 아니라 코로나 치료제 지원 의사를 밝혔다며 현 시점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지금 북한은 자립 등 이데올로기를 강화할 상황이 아닐 것이라고 뱁슨 전 고문은 덧붙였습니다. 안킷 판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도 이날 BOA에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북한의 전면적 봉쇄 정책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판다 연구원은 북한은 궁극적으로 식량 안보와 바이러스 통제 사이에서 불가능한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식량 안보 상황이 더욱 악화돼 굶주림을 견디지 못할 주민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이달부터 6월까지는 한 해 농업 생산량을 가늠할 모내기철인데 이 시점에 내려진 전국 봉쇄령은 식량 생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다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코로나 초기부터 대외적으로 폐쇄 정책을 고수하며 신종 코로나 백신 지원마저 거부해왔는데 또다시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면서 현 상황을 풀어낼 뚜렷한 방안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북한이 만약 중국의 지원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 지원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판다 연구원은 북한도 어느 시점에는 주민에게 백신을 접종해야 할 것이라며 효과가 떨어지는 중국산 백신보다 미국산 mRNA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지원 제한 수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전염병 발생 시 북한이 최선책으로 내놓는 봉쇄령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숙임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전염병을 다룰 적절한 의료 전문 지식과 보건 시스템이 부재한 가운데 시행하는 폐쇄 조치는 바이러스를 통제할 방안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분석관은 북한 정권이 자국 내 코로나 확산을 우려한다면 가장 상식적인 해결책은 국제적 지원을 모색하고 실제로 국제구호요원이 북한에서 물자와 백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코로나 발병 사태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BOA는 이번 사태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전문가 인터뷰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미국 웨일 코넬 의과대학 미생물 면역과학과의 존 무어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무어 교수는 북한에서 오미크론 BA.2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북한 사회에 매우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이 백신과 치료제를 도입하기에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하며 엄격한 봉쇄 정책을 통해 시간을 벌여야 하지만 무한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무어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오미크론 BA2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 등이 얼마나 강력한가요?
The Omicron variants that are now dominant worldwide are incredibly transmissible. So they're going to spread extremely rapidly in a country where
현재 전 세계에 지배 중인 오미크론 세부계통 바이러스들은 전염력이 매우 강합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자국 내에서 코로나 발병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인구의 극소수만이 백신을 접종했거나 감염으로 인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 3월 당시 미국과 서방 국가들과 같은 상황을 북한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취약한 인구를 대상으로 전염력이 강력한 오미크론이 몇 개월 사이에 나라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를 막기 위해 극도로 엄격한 봉쇄 정책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이 시도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봉쇄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정부가 무엇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매우 심각한 지역적 감염병을 겪게 될 것입니다.
북한에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A virus that spreads rapidly in a very large number of people is a recipe for the evolution of new variants. And so yes, there is the potential for new variants.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은 새로운 변이의 출현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북한에서 새로운 코로나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확률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만 바이러스는 수많은 감염을 거쳐 진화됩니다. 바이러스가 더 많은 사람들을 거쳐가며 복제될 수 있도록 진화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에 더해 백신이나 이전 감염으로 면역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전 세계에서 북한과 에리트레아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코로나 대유행의 심각성을 얼마나 높이나요?
Any unvaccinated population is going to be vulnerable to a surging outbreak when you have a variant in the Omicron family because they're so transmissible that the probability.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그 어떤 인구 집단도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의 급속한 확산에 취약합니다. 오미크론 세부 계열은 전염력이 매우 강해서 감염자와 가까이 접촉하면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공기 감염이 되나요?
Omicron is transmissible in exactly the same way that all previous COVID variants are transmissible by sneezing, exhaling, coughing.
오미크론은 이전의 모든 코로나 변이들과 같은 방법으로 전파됩니다. 재채기, 숨내쉬기, 기침 등으로 전파됩니다. 이것은 호흡기 바이러스입니다. 바뀐 것은 없고 다만 감염력이 더 강해서 새로운 숙주의 감염을 일으킬 때 노출이 덜 필요할 뿐입니다.
북한은 오미크론 BA2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도 확실한 건가요? 다른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능성도 있을까요?
I don't know what facilities North Korea has for testing viruses. But it's fairly basic methodology and it would be pretty likely that they would.
나는 북한이 어떤 바이러스 실험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당히 기본적인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발생한 바이러스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어쩌면 중국 과학자들과 협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국 과학자들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죠. 북한에서 오미크론 BA2가 발생한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첫 오미크론을 BA1이라고 불렀고 여기에서 전파력이 조금 더 높은 BA2가 파생돼 현재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서 BA2가 발생하는 것이 놀랍지 않죠. 동아시아에 이밖에 BA4와 BA5 등 전파력이 더 높은 다른 변이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청정국을 주장했던 북한에서 발병한 것은 국제적인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미국, 한국, 여러 유럽 국가들은 엄격한 봉쇄 조치들을 완화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Well, this perception that the pandemic is over is a bit of a myth. I mean, there's this tendency in the States and Europe to say, well, we're finished with the virus. But the question is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의 세계적인 대유행이 끝났다는 인식은 신화, 즉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미국에도 이번 겨울에 수천만의 새로운 감염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이 있고, 유럽에는 벌써 감염이 폭증했습니다. 유럽과 북미주에서 효능이 좋은 백신을 접종하면 이들은 오미크론 감염으로 사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염 증가는 계속될 것입니다. 접종률이 낮은 저소득 국가들에서도 오미크론은 계속 확산될 것입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 대비했을 때 인구가 적은 나라이고 다른 나라들과 많이 접촉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국제여행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죠. 따라서 팬데믹을 억제하는 데 있어 북한의 이번 발병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북한 국내적으로는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중국산 시노백 백신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의 화이자와 모더나와 같이 리보핵산 계열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제 와서 시노백 백신이라도 접종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Yes. It would be beneficial to use any of the approved vaccines. I mean, the vaccines vary in their potency. The Chinese inactivated.
세계 보건기구가 인정한 어떤 백신이라도 사용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백신은 종류별로 효능이 다른데요. 중국산 백신은 효능이 썩 좋지는 않지만 사망을 막을 것입니다. 오미크론 감염을 막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면역을 강화해 사람들이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않게 하죠. 북한에는 중환자실이 많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산 백신도 아무것도 접종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중국산보다 낫지만 리보핵산 계열에는 못 미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상황을 바꿀 수 있죠. 따라서 어떤 백신 접종도 북한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제 와서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에는 조금 늦었습니다. 오미크론이 발병하면 수주에서 수개월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시작해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한 리보핵산 계열 백신을 보급하려면 저온 유통망, 콜드체인이 필요한데요. 국제사회가 북한에 빠르게 지어줄 수 있을까요?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 mRNA vaccines because they need to have freezers to be shipped and stored. That is extremely logistically difficult. The AstraZeneca vaccine.
리보핵산 계열 백신을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운송하고 보관하는데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이 극도로 어렵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 중국산 백신은 초저온 보관이 필요하지 않기에 운송이 덜 어렵지만 역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북한이 백신을 거부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잘못된 과거 결정들을 고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북한은 서방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도움을 받으려 하겠지만 중국도 심각한 코로나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백신보다는 치료제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 나을까요?
The drugs like Pavloxid, if they were available, they could certainly be used in the sickest people to try to keep them alive. But you have to.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와 같은 코로나 치료제를 가장 아픈 사람에게 써서 그들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감염을 진단하고 며칠 안에 처방을 해야 하죠. 따라서 코로나 검사 기반 시설이 필요하고 신속하게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양호한 보건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미국과 서방에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북한과 같이 보건 체계가 제한적인 나라에서는 더 어렵죠. 코로나19 단클론 항체는 훨씬 비싸고 또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효과도 없습니다. 단클론 항체도 초기에 치료를 시작해야 하고 정맥 주사를 놓아야 하죠. 북한의 특권층이 아니라면 실용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이제 와서는 백신도 치료제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십니다. 북한에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Well, they're going to have to try to do what China has been doing and go into strict lockdowns and reduce the rate of spread of the virus.
중국이 했듯이 엄격한 봉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엄격한 봉쇄는 효과가 있지만 무한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통제가 꽤 잘 되는 중국에서도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한 정책을 매우 엄격히 도입할 것이고 어쩌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느 순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매우 심각한 경제적 피해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며 어쩌면 지금으로서는 북한에게 유일한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미국 웨일 코넬 의과대학 미생물 면역학과의 존 무어 교수로부터 북한에 발병한 오미크론 BA2의 특성과 향후 확산 전망, 북한 당국의 선택지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미국 외교협회 황옌종 국제보건 선임연구원으로부터 앞으로 북한의 코로나 대처에서 중국의 역할을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북한 미사일의 기동 능력 발전과 극초음속 달성 주상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 미사일 체계 일부가 핵 역량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통합 억지 등 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에킬리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등 미사일 역량 향상이 미국의 방어 조치를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에킬리노 사령관은 17일 미국 하원 세출이 국방소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미사일 역량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에킬리노 사령관은 김정은이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개발로 북한의 재래식 전략 군사 역량을 계속 증진하고 있다며 특히 무기 현대화 노력의 대부분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이후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단거리 탄도미사일,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3종, 장거리 이동식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역량 주장 등 새로운 무기들을 선보였다고 거론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이 2021년 소형화, 경량화된 전술용 핵무기와 미국 본토 타격 역량을 갖춘 이동수단 구축을 다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우주국가가 되기를 열망하지만 2016년 이후 우주발사를 시도하지 않았다며 김정은이 이를 행할 북한의 주권적 권리를 선언한 만큼 2020년 우주활동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에킬리노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역량과 관련해 특히 우려되는 것은 기동 역량의 분명한 발전과 극초음속 달성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역량의 발전이 북한의 작지만 아마도 증가하고 있을 장거리 타격 역량에 대한 미국의 방어 조치를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UN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지난해 말까지 북한의 핵 농축과 생산 활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면서 이런 활동은 확대된 핵실험과 무기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큘리노 사령관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은 정권을 보존하고 외교적 양보를 얻어내며 국제적인 주목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무기 시스템이 미국 대륙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역의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기술 개발과 함께 장거리 미사일의 연구 개발 노력은 미국에 신뢰할 만한 위협을 가할 ICBM 역량을 달성한다는 정권의 목표와도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선 북한은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 등 공격적인 사이버 역량을 적에 영향을 주고 위협할 수 있는 저위험, 저비용의 효율적인 도구로 간주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군사작전, 정보 수집, 불법 수익 획득, 선전 활동 등 국가 안보 목표를 지원하고 사이버 금융 탈취 등은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동맹국 등과 협력하고 있지만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으로 제재 회피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 영해에서 상당한 불법 환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북한은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서 계속 일하며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에큘리노 사령관은 독재주의 세력들이 인도태평양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어 미한일 3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국 협력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속에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위기 시 소통을 촉진하고 연합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며 공동의 적들에 대해 일치된 억지력을 제공하기 위한 3국 협력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 러케메라 주한미군 사령관도 이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미국과 동맹국을 계속 위협한다며 통합 억지 등 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러케메라 사령관은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로는 한국과 일본을, 중거리 미사일로는 영내의 미군 전략기지를,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체계로는 미국의 위협을 제기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북한이 더 나은 기동성과 계량탄두를 갖춘 시스템 등을 포함해 전례가 없는 양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우리는 이들 시스템의 일부가 핵 역량을 염두에 뒀다고 추정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한반도와 우리의 동맹,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들, 그리고 우리의 공동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역량에 대한 연구, 개발, 시험 등을 중단했다는 어떤 징후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북한 정권이 제재, 자연재해, 코로나 대유행 등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제약 속에서도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 상황이 북한 지도부에는 경제활동을 재편하고 일반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정권 존속을 위한 권력구조를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모든 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을 겨냥하고 한반도에서 동맹미사일 방어망을 타파하려 하고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증진을 위해 엄청난 자원과 노력을 쏟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러케머라 사령관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며 이는 대통령의 북한 정책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통합 억지 접근법은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공간을 보존하는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충돌을 억제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전투 준비태세 유지와 지속, 인력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사령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면서 우리 미군은 한국군과 함께 도발이나 위기에 대응하도록 훈련하고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야망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한편 러케메라 사령관은 한국 방어에 대한 도전 요소를 언급하며 캠프 캐롤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에 대한 제한됨 접근이 준비 태세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현장 접근에 대한 상당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물류 지원을 완전히 보장하고 현장 주둔 병력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제한 없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러케머라 사령관은 제한된 접근은 시스템 역량 유지와 장병 훈련, 업그레이드 등의 중요한 현장 건설 프로젝트 속도를 늦춘다며 이런 모든 것이 사드 운용과 함께 한국 국민과 군인, 미군 방어 등을 위한 동맹의 역량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한 동맹 현안과 북한 등 한반도 문제 해법을 담은 미국과 한국 전문가 20명의 정책 재연 보고서가 최근 발간됐습니다. 보고서를 기획한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 대응 등 대외 정책에서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다며 미한 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맞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번 보고서가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 준비에 있어 좋은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정보국 CIA 북한 분석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일본, 오세아니아 담당국장, 국가정보위원회 동아시아 담당관을 지냈으며 최근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에 임명된 수미테리 박사를 조상진 기자가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국장님 주도 아래 미국과 한국 정부의 정책 제안을 하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미한 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20명이 참여한 대규모 프로젝트인데요. 이번 정책 제안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So I first planned this last August, last summer, summer of 2021.
작년 8월, 2021년 여름에 처음으로 기획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새 대통령을 위한 브리핑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아프가니스탄 철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다른 문제들로 인해 주의가 분산됐습니다. 저는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과 한국 정부가 전면적으로 마주해야 할 핵심 문제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정책 제안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양국 정부가 성공적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 제안 보고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번 제안에 참여한 20명의 전문가 면면을 살펴보면 미한 양국의 전직 관료부터 분야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선택하신 기준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So I wanted both American and Korean experts because I thought it was important that both sides were represented.
저는 미국과 한국 전문가 모두의 제안이 담기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미한 양측의 입장을 대표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이번처럼 국가 정책을 다루는 큰 이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시각과 한국의 시각 모두를 통해 점검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주요 문제에서 한국 전문가와 미국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전문가를 선정한 기준은 정부에서 관련 업무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정부 경험이 없더라도 정책 관련 경험이 있는 학계 또는 싱크탱크에 있는 인사 중 가능한 한 깊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최고의 전문가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용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학자나 전문가를 원했습니다. 아울러 제안서가 너무 길지 않아 정책 입안자들이 이 책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초당파적인 관점으로 정책 제안을 하고 싶었고 이 제안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느껴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념적 스펙트럼의 양면을 대표하는 학자를 포함시켜 균형을 이루려 노력했습니다.
보고서 소개에서도 간략하게 언급됐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과 윤석열 새 정부 출범이 미한 관계와 북한 문제 해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So I do think that there is a historic opportunity here.
미한 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확장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한 동맹은 1950년에 시작됐고 미국과 한국은 강력한 파트너로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저는 미한 양국이 비로소 기회를 맞이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중국 대응과 미한일 3자관계, 한일 관계, 대미 정책 또는 북한과 같은 특정 문제에 관해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더 조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좋은 케미스트리를 갖고 잘 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두 사람은 이념적으로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도 진보이고 윤 대통령은 중도 보수입니다. 과거 미국과 한국의 정책은 수년간 매우 진보적인 한국 대통령과 미국의 매우 보수적인 대통령 사이에서 이견을 보였습니다. 때때로 양국은 이견을 보였지만 앞으로는 두 나라가 더 밀접하게 일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한동맹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들 중 한국 정부가 특히 주목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I think South Korea needs to do more to promote democracy and safeguard international system.
저는 한국이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국제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의 중추국가가 되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 약속을 지키고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침략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는 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유럽과 아시아의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 제안은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 모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 정부로부터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Yes, I received a positive response basically saying that this is a timely
미국과 한국 정부 모두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가였습니다. 양국 정부 모두에게 이번 보고서를 전달했고 관리들 중 일부는 직접 이번 제안서를 모두 읽었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미한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의 제안이 이번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 do think that this briefing book will be a good background covering many issues.
이 정책 제안 보고서가 양국 간 많은 현안을 다루는데 좋은 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무역과 기술, 원자력과 사이버를 포함한 19명의 저자와 12개의 주제가 망라돼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주제가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 사이에서 이루어질 회담의 의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보고서가 며칠 안에 이루어질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 준비에 있어 좋은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우드로 윌슨 센터의 수미테리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으로부터 최근 미국과 한국 전문가 20명의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간한 배경과 의미 등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상진 기자였습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가운데 미국 의회에 발의된 북한 인권법 연장 법안에 코로나 관련 대북 지원에 대한 의회 내 기조가 처음으로 명기돼 주목됩니다. 국제단체들이 독립적 평가에 기초해 현장 지원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이 허용해야 한다는 의회의 입장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과 하원에서 최근 초당적으로 발의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 중 하나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문구입니다. 북한 당국의 코로나 관련 제한 조치와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코로나 관련 지원에 대한 의회의 입장이 명시됐습니다. 법안은 오는 9월 말 만료되는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인데 기존 법에는 없는 북한 내 코로나 관련 상황에 대한 의회의 인식과 대북 코로나 지원에 관한 내용이 처음으로 담긴 겁니다. 특히 상원 법안은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 발병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던 북한이 지난 12일 코로나 확산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시점과 맞물려 발의됐습니다. 하원의 법안은 지난 3월 말 공화당의 영김 하원의원이 주도했고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의원,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미셸 스틸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어 상원에선 지난 12일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과 함께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상원과 하원의 법안은 코로나 대유행과 북한의 엄격한 국경 봉쇄, 그리고 비공식적인 시장 활동과 소규모 기업에 대한 단속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식량 불안정성이 급격히 높아졌고 일부 지역에선 기근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에는 사살 명령도 포함됐다며 이에 따라 국경을 넘으려는 북한 주민들과 한국인 한 명이 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의 코로나 관련 조치와 국제사회 지원 활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법안은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 감염증 대유행을 다루는 데 있어 꼭 필요하고 비례적이며 차별적이지 않고 정해진 시간이 있는 그리고 투명한 조치를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국제 관계자들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독립적 평가에 기초한 국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북한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북한에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보고서 조항에 따라 행정부가 코로나 대유행이 북한 전역의 주민들과 북한 내부의 인도적 지원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초당적으로 발의된 데다가 매번 의회가 큰 이견 없이 통과시켜온 안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추가된 북한 내 코로나 관련 문구와 조항은 의결 시 최종안에 큰 변화 없이 반영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상하원에 각각 계류 중인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도 코로나 관련 문구를 담고 있지만 대북 제재가 대북 인도 지원 단체들의 코로나 관련 지원 등을 제공하는 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어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과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은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이 지난해 초 재상정한 것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주류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 하원 외교위 아테수 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은 지난해 중순 VOA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등과 관련한 대북 인도 지원 제공에 대한 의회 내 지지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예를 들면 코로나 백신의 경우 올바른 곳에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미국의 사회기반 시설을 공격한 악의적인 외국의 사이버 범죄 신원과 소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000,000의 현상금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사회기반 시설에 대해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을 가한 러시아군 정보조직인 총정찰국 소속 6명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러시아 총정찰국 6명의 이름은 유리 세르게예비치 안드리엔코, 세르게이 블라디미로비치 데티스토, 파벨 발레리에비치 프롤루프, 아나톨리 세르게이비치 코발레프, 아르템 발레리에비치 오치첸코, 그리고 페트르 니콜라예비치 플리스킨입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불법 접근해 파괴적인 소프트웨어 공격을 가해 러시아에 전략적 이득을 주는 공모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6명은 모두 러시아군 총정찰국 산하 74455 조직 소속 요원이며 샌드웜, 텔레봇, 부두베어, 아이언 바이킹 같은 조직의 사이버 보안 연구원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 27일 나페티아로 불리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미국과 전 세계에 대한 파괴적 해킹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펜실베니아 서부에 있는 대형 제약회사인 헤리티지 밸리 헬스 시스템과 다른 민간 기업 컴퓨터를 공격했습니다. 이런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10억 달러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미국 연방법원은 이들 러시아 장교 6명에게 음모와 컴퓨터 범죄 사기, 사이버 범죄, 신분 도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1984년부터 운영해온 정의를 위한 보상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전 세계 100여 명에게 2억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테러 관련 정보와 테러 방지와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rewardsforjustice.net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공된 정보는 엄격히 보호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